오늘은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찬식을 제정하신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맥진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읽다 보시면은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바로 이 유월절에 대한 규례들을 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열 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는 달리 고대에는 이 장자의 특권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그 집안의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집안이 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에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두려움이며 절망이었을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무교병을 준비하게 하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게 하였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이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지나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문설주에 이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모든 집에 짐승과 어린아이들, 그 장자들은 다 한날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침에 죽음의 천사가 자기의 집을 넘어갔다 해서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나 유월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패스오버했다, 넘어갔다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과 자신들이 긴밀한 언약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매년 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그들이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켰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그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굉장한 열심이 있어서 1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와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첫 번째는 유월절이었고 두 번째는 오순절이었고 세 번째는 장막절 때에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특별한 제사로 하나님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 팔레스타인 안에 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도 이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오순절 때 예루살렘의 인구가 일시적으로 300만 명까지 그렇게 증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고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 조그만 도시 예루살렘에 300만 명이 몰려든다는 것은 참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소아시아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먼 곳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이 잘 곳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 밖에서 텐트를 치고 그렇게 지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유월절에 모였을 때에 그들은 자기 주위에 누룩이 있는지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자기의 집에 누룩이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어린 양을 준비하였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때를 무교절이라고 하죠. 7일간의 무교절이 끝나면 유월절이 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유월절 때에 유월절 저녁에 그들은 이 어린 양과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포도주는 네 번 마셨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의식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만찬도 바로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관습을 따라서 행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들고 보면 이들이 벌써 주님께서 떡을 가지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잔을 받았고 떡을 먹었고 또 잔을 받았다라고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누가가 유월절의 의식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잔을 두 번 가지시고 떡은 한 번 떼셨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는 이 떡 한 번과 잔 한 번을 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셨지만, 그러나 이 유월절 만찬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가지신 이 잔의 횟수는 네 번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유월절이 어떻게 치러졌는가 하면, 그들은 먼저 첫 번째 식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잔을 마셨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두 번째 잔을 놓기 전에 식탁을 깨끗이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유월절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주 세세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나고 난다면 음식 쟁반이 나오고 그들은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던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잔을 마시고 난 후에 빵을 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빵을 잘라서 그들이 먹게 되겠죠. 오늘 누가복음 22장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 바로 이때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내가 할 일을 말해라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잔을 마시기 전에 이 가룟 유다는 빵을 받았고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세 번째 잔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 세 번째 잔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자들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월절 만찬이 끝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유월절 만찬을 가지기를 강렬하게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두 번 강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강렬하게 원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눈 것은 한 세 번이나 네 번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유월절에 대해서는 매우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고난받으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실 것과 그리고 대속의 제물로 희생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왜 주님께서 항상 해오셨던 이 유월절 만찬을 이때에 그렇게 간절하게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는가?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셨던 생각,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이 유월절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간절히 기대하셨는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간절히 고대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그렇게 먹기를 원하신 주님의 마음은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아주 특이하게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만 주님의 직접적인 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유월절 만찬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을까? 여러분 똑같은 이 사건의 본문을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어떻게 기록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이 경험하였던 이 유월절 만찬의 기록을 통해서 본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를 원하신 이유는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에서 아주 특이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에 이 요한복음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생애가 대체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 전반부를 거의 다 생략해버리고 예수님의 생애 후반부에 가서도 이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에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시다시피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때까지의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깊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할 때가 이런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죽음으로 이 유월절의 참된 의미가 완전하게 다 성취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실 때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온 인류가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류가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을 바라보셨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한편으로는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주님께서 떠나시게 된다면 이 남겨진 제자들이 당하게 될 고통과 어려움에 대하여서 지극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그들을 어떻게 세워주고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것인지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염려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였다는 것을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비록 죽으시고 떠나신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힘과 소망을 줄 영적인 교훈을 그들에게 남겨주시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 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냥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그렇게 놀다가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념이 될 만한 그와 같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주님이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말씀부터 나타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그들이 이 만찬을 나누면서 우리 중에 누가 크냐고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순간을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참된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거룩하고 간절한 마음에 비하여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새롭게 하면은 자신들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철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친히 발을 씻기시면서 누가 큰지 다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너 유다는 나를 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우리 모임에 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제외시키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자기를 팔게 될 그 제자를 그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한 제자를 버리지 않고 그의 배반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뿐 하였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그 괴로움과 그리고 또 자기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할 것도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죽는 자리에까지로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는 그가 주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께서는 이 큰 소리치는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난 다음에 느끼게 될 그 슬픔과 사단의 그 강력한 공격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를 위하여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부터 보시면 주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17장에 가셔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자기에게 주신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서 얼마나 그의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유월절을 간절히 바라신 것은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으실 때가 다가올 때 그는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에게 맡겨진 이 제자들을 더 많이 생각하셨고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영적인 교훈과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이해하고 알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장차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것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과 사랑을 이 유월절의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와 같이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남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간절히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자기의 마음을 세상에 버려두지 말고 주님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이 유월절 만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에 그는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들을 만나 주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해한 것은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고 나서야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장차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을 아시고 그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성찬을 제정하여 주시고 장차 이 유월절과 주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간 이 유월절을 기념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해방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유월절을 행하였지만 그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깨닫고 있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자랑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이 의식이 유월절의 의식이 단순히 자신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구원자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을 그들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이 유월절 의식을 통하여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려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강렬하게 원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영원 전부터 이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 얻게 될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 얻게 될 그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즐거워하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주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동산에서 자기가 당하게 될 그 고통의 실체, 자기의 아버지와 떨어지게 될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그의 인성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고뇌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운 고통을 맛보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에게는 또한 자기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구원 얻게 될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바로 이 주님의 대속의 구원의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의 피 흘림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직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제 곧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참모습을 각인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에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잔을 나누시는 중간에 주님께서 이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것을 받는 순간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말했을 때에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단순히 그 유월절의 잔을 받아 마신 것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이 흘릴 피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떡과 잔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사로잡히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 의미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과 이 유월절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날 밤에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나누어 주신 이 떡과 잔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저녁에 자기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그에게 영적인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원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받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친히 새로운 생명을 샘솟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이 성찬을 제정해 주시고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영적인 자유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기억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제자들과 유월절의 떡과 잔을 먹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생명이 그들의 영혼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기가 되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유월절을 간절히 소원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하였던 이 유월절의 의식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이 의식을 행하면서 어린 양을 희생시켰습니다. 이 의식이 계속되어 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유월절을 다시 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이 완전한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이제는 다시 죄를 사는 속죄가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 유월절을 다시 먹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대속의 완전함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다시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그리스도의 어깨에 치워지셨고 그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가 지금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자유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고 우리를 얽매고 있던 이 죄의 세력이 이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었고 이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코 죄 아래 종노릇하는 자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서 그 생명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성찬에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